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자, 가장 깊고 시끄러운 사드리그 토크 4대 축황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이죠? 네, 수요일에 생방송을 하고 10월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에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정을 해주지 않네.
3월이면 좋겠네요.
이 무서운 양반들이고 내가 나락가는 거 가만 지켜만 보려고.
에, 설마 그걸로 나락가겠어요?
아, 그런가? 네. 자, 저희 4대 축황 뭐 늘 하는 고정 멘트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털레털레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 4대 축하항은 수요일 저녁 9시에 기본적으로 찾아옵니다. 생방송은 뽀리티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녹음된 것, 녹화된 것은 유튜브에서 보시려면 뽀리티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 및 오디오 클립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벤트에 응모를 잘 해주시고 또 당첨자들께서 주소 안 보내주시면 그렇게 그게 아쉬울 수가 없거든요. 당첨이 됐는데 안 보내주셔서 못 보내드리면 다행히 다 보내주셔서 네, 곧 이제 발송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신 두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장영훈 코치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해설로 활동하고 계신 네, 장영훈 코치고요. 옆에 김현민 기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네, 부버지께서 다양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늘 말하는 거 요즘 하고 있는 그 어떤 채널보다 4대 축하이 먼저 나왔습니다. 4대 축하 원년 멤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정용이고요. 세리아 얘기를 비롯해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황 있으십니까?
근황이요?
없으면 넘어가요. 물어볼 때마다 잘 없어. 부부걸 아니면 없어 잘.
그냥 저도 그냥 여기저기 여기저기 나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저것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또 저기 이스타 갔다 와가지고.
이스타 갔다 오셨어요?
아, 네. 그래요?
이스타에서 네. 뭐 하셨어요?
그 아틀레티코 영상 해가지고.
앞으로 고정적으로 하세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오늘은 처음 나갔다 왔습니다.
오, 이스타 네. 원래 친하셨던 분 계세요?
그 PD 하시는 편집하시는 분이 그 FC 철학이라고 제가 하는.
아, 맞아, FC 철학.
네, 거기 해가지고. 그 덕현 씨도 최근에 같이 셋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지난주 중계했는데 맞교대했어요. 그 레알 마드리시랑 세비야 경기가 먼저 했고 그 다음이 제가 아틀레티코랑 셀타비고였는데 이제 앞에 경기가 인저리 타임이 9분인가 8분 해가지고 이제 교대였는데 좀 늦게 교대해가지고 이제 둘이 또 교대하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고 했는데 뭐 해서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코치님, 몽클레어 입은 것처럼 나오네요라고 채팅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끌급 봤는데 그거 뉴에라던데?
네, 뉴에라 이거 네. 그 알리
이거 알리, 보면 알리.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네, 네, 뒤에 보면 I'm the greatest라고 써있거든요.
캐셔스 클레이죠. 네, 무하마드 네. 알리 후디고요. 저기 끝에 김현민 기자는 가슴팍이 지금 화면 잘 안 보일 텐데 장미셸 바스키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 양반 김현민 기자 바스키아 옷을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아니요, 반팔 없어요.
반팔이 긴팔, 없어? 다 긴팔이에요?
예, 긴팔만 네 개.
긴팔만 네 개예요? 바스키아 옷이 계속 바뀌어서 몇 번째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상록수님께서 쿠팡 해설 아무나 못하는 거지라고. 그럼요. 아, 마이크 때문에 팔이 네, 이렇게 줄무늬가 줄... 있는 것 같네. 톰 브라운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아, 이거 이렇게 겹쳐 보이는구나. 검정색이라서.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뭐 그냥 저 블루 자이언트를 오늘 봤습니다. 영화 블루 자이언트.
아, 어떤가요?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게 되는 아주 재밌는. 그게 블루 자이언트를 모르는 분들도 이제 시청자분 중에 많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재즈 뮤지션을 다루는 만화책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만화책에서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전 그 만화책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재즈를 이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읽기만 할 때는 상상만 그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네로라 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뭐 스코어를 만들어서 뭐 재즈 연주를 하고
넣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블루 자이언트.
아, 블루 자이언트.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재즈 자체가 이제 블루로 많이 그쵸. 대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명반인 카인드 오브 블루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블루와 관련된 제목의 앨범들도 많고
블루 트레인, 블루 노트. 네,
블루 노트는 이제 레이블이죠. 그쵸. 가장 유명한 예, 재즈 레이블이 블루 노트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블루를 따온 것 같아요. 예. 예. 블루 자이언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연주 장면에 힘을 엄청 줘가지고 연주 장면을 그냥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막 보여주다가 네. 나중에 이제 추상적인 인서트가 막 나오거든요. 마치 그 요리왕 비룡에서 음식 묘사하는 것처럼 아~ 되게 막 그 연주 자체랑 상관없는 막 빛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유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 네, 뭐 감동을 주는
그냥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무아의 지경을 약간 표현한 느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인공이 되게 그 원작 만에서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극장판에서는 네. 약간 점프식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열혈 쪽으로 나와요.
약간 나루토 느낌으로 네. 나오나 보네요.
그렇다 보니까 쿨 재즈가 아니고 되게 핫 재즈, 되게 열정적인 연주로
밤류인가?
예, 되게 열정적인 연주로 밀어붙이는 색소포니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솔로를 막 애드립을 빠바바바바바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장면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약간은 콜트레인 연상시키네요. 존 콜트레인. 왜냐면은 이제 존 콜트레인 자체가 조금은 그렇게 즉흥 연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랑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완전히 정형화된 그런 식으로 플레이드를 했다면은 존 콜트레인하고 이제 델로니우스 몽크라고 피아니스트 있어요. 그 둘이 이제 그래서 그 둘이 상당히 짝짝꿍이 잘 맞았었죠. 예. 아무튼 저는 뭐 원래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재즈로 논문도 쓰고 했던지
논문을 쓰다고요?
저는 왜냐면 미학과 다니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의 60장짜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 영화 재밌으시겠네요. 예. 재밌습니다. 열정적인 음악인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죠. 극장에 이제 소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렇게 오래 같이
빌 에반스 최고죠.
예?
정말 좋아하죠. 빌 에반스요.
예. 굉장히 흥분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빌 에반스 최고였군요. 네.
빌 에반스 정말 좋죠. 와일드 포 데뷔.
제가 그 발음이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기침병이 도진 거를 못 가라앉혀가지고 기침을 좀 콜록콜록 하면서 하는데 호흡수를 먹으면서 하면 기침이 좀 덜 나서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호흡수 먹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랑 기침 소리가 조금씩 나더라도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듀크 조던도 정말 좋죠. 피아노 쪽을 좋아하시네.
네, 닐리리아 님이랑 나중에 재즈 정모 한번 가주셔도
Fly to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빰빰빰 그 백그라운드로 깔아주세요. 그렇게 스케치로 깔아주세요.
인트로
스케치로 계속해요. 자, 그 뭐야 저작권료도 안 내고 좋네. 계속해요 스케치로 재즈
저작권료도 안 내고.
자, 저희 오늘의 순서 뭐 먼저 공통된 이슈로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조금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토트넘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영원히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누가 토트넘을 가장 먼저 위협할 것인지 토트넘을 제외한 상위권 팀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가 굉장히 명경기였다고 장영훈 코치가 강추를 해주셔서
네.
이 경기 얘기와 이니고 마르티에스 선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는 근데 모범택시님 그 댓글에 같이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분은 제가 나오는 방송에 지금 다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아, 모범택시님이 네. 하신 말씀이 네. 두버지님 잠은 자냐.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마다 예, 보이는 쌍방인 거거든요. 예.
뭐 잘 맞네요. 주기. 네. 자 그리고 독일 얘기는 뭐 아까 김윤기 기자가 얼핏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토픽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부진한 팀들 몇 개 얘기하면서 뭐 좀 훑어보는 네. 그런 시간 간단하게 가질 것 같아요. 짧게.
뭐 그러니까 바이어는 뭐 부진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는 도리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좋아요. 초반 성적이. 그런데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이어이긴 하죠.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네. 네. 그렇죠.
그 이탈리아는 지난주에 했던 토토 스캔들 업데이트를 조금 하고 이탈리아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도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당신만 믿지 않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둘 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 어제 귀엽고 1박 2일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네. 저도 피곤합니다. 저 그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수요일 넘어가는 애가 월요일부터 거의 수요일까지 잠을 좀 못 잤었던지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뭐 토트넘하고 풀럼 경기가 화요일 날 새벽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원투펀치까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원투펀치 찍고 그러느라고 이제 잠을 못 잤었고 그러고 또 곧바로 챔피언스도 있고 또 이제 그 극장골이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못 잔 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다가 내일도 어쨌건 4시에 또 입중계가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자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어제 나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전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해도 내가 좀 잘 안 돌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이미 내가 잘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시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안경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안 써요 사실. 안경 쓰는 게 도리어 신기한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에는 그 뭐야 그러니까 뷔페 토론할 때 패노님이 패션으로 안경을 쓰고 오셨는데 전 모르고 맞춘다고 안경을 쓰고 한 적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 이미지가 겹쳤네요. 네.
일부 그러니까 맞춰서 뭐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픽입니다. 자, 토트넘을 위협하는 팀은 어디인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토트넘이 AMH데이 전에도 1위였고 AMH데이가 끝난 뒤 첫 번째 경기도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1위입니다. 9경기 하는 동안 7승 2무를 거뒀어요.
네.
그래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빌라, 뉴캐슬 순으로 깔고 있습니다. 뭐 한때 10위 밑으로 떨어졌던 맨유는 8위까지 올라왔고 첼시는 10위로 올라왔지만 좀 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맨유는 사실 조금 꾸역꾸역에 가깝죠. 그 최근 3연 그 챔피언스리그까지 3연승이 다 꾸역꾸역이었죠.
발로, 맥과이어, 맥토미니 그렇죠. 뭐 이런 애들이 오나나
멀티골과 이제 맥과이어의 도움 때문에 이제 브렌트포드전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뒀던 거였고 지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최하위 팀인데 브렌트포드도 이번 시즌 안 좋거든요. 예, 근데 그렇고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전도 거의 뭐 고전하다가 2-1로 이겼고 그리고 이번 코펜하겐전도 저는 경기 자체는 코펜하겐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 플레이들을 그러니까 코펜하겐이 바이에른전에도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선전했는데 그때는 열심히 압박을 하면서 거면서 선전을 했다면은 맨유전은 막 패스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코펜하겐이 더 잘하더라고요. 맨유보다도 패스 플레이를 그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플레이를 코펜하겐이 했고 1-1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였고 하지만은 오나나가 이제 선방해주고 또 메가이어가 골을 넣는 예 그러면서 1-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 테나우 감독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워낙 수비 쪽에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후방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팀의 제일 큰 문제는 포백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맥과이어가 굉장히 잘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긴 한데 맥과이어가 나오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맥과이어의 단점이 이제 배우 그 커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롱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오나나가 원래는 경기당 4번의 롱패스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17번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롱킥으로 다 풀었다는 얘기죠. 원래 네, 좀 자제해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은 거기다가 워낙 실수를 오나나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테나우 감독이 조금은 지난 시즌에 위기를 탈피했을 때의 그 실리적인 축구 형태로 조금은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은 그런 실리적인 축구라더라도 경기 내용도 괜찮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렇게 이제 조금은 역습 중심으로 할 때는 레시포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난 시즌은 레시포드가 마침내 부활했다. 마침내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왼쪽 윙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레시포드가 부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토니는 그런 축구에 조금 안 맞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페만 미친 듯이 그래도 부페는 정말 다른 선수들이 못하니까 부페가 더 빛을 발해. 어떤 의미에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토트넘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쓰시는 비유가 부패를 둘러싼 그 공격진의 세 명이 다 히샬리송인 것 같은 팀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일리가 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메뉴 얘기는 뭐 어차피 오늘 얘기할 상위권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해주셨고요. 상위권 다시 보면 토트넘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팀은 넓게 봤을 때 5위 빌라까지라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 측면에서 볼 때 토트넘이 당연히 이번 시즌 무패팀이니까 뭐 패가 없겠죠. 네. 5경기로 끝났을 때 4승 1무로 이 구간에서도 이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가 최근에 좀 안 좋았죠. 최근 네. 5경기로 끝났을 때 3승 2패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널이 3승 2무, 리버풀이 3승 1무 1패고요. 빌라가 토트넘이랑 같아요. 4승 1무를 하면서 순위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5위까지 올라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로드리가 빠진 구간이 컸죠. 사실 그렇죠. 이번 시즌 전승이거든요. 로드리가 빠졌을 때 3연패. 뉴캐슬 그 세 경기 모두 패했죠. 예, 뉴캐슬하고의 리그컵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로드리가 없을 때, 안 그래도 더브라이너까지 없는데 로드리까지 없어버리면은 혼란이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렇죠.
예, 혼란이 다른 경기들 그 로드리가 나올 때는 항상 보면 평점도 높게 나오고 골도 꾸준하게 넣는데 로드리가 빠지면은 좀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사실 긴도안이 필요했는데 긴도안까지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더브라이너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티 얘기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로드리가 없을 때 고전을 했고 로드리가 돌아오니까 또 귀신같이 네. 상당히 난적이었던 브라이턴이었나요를 잡으면서 네. 이제 패배의 흐름은 끊었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시티가 선수층이 이번 시즌 좀 얇다는 느낌이 드는 게 로드리 돌아온 뒤에 결장자가 더브라이너 한 명밖에 없거든요. 장기 결장자 더브라이너 나머지는 다 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더브라이너의 로드리 물론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지만 그렇죠. 그 둘만 빠져도 팀이 펩이 원하는 컬러대로 경기를 운영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 팀의 선수층이 좀 얇다. 특히 밀부 포지션에 누가 빠지면 네. 팹이 원하는 바를 구현을 못한다.
그렇죠. 결국 이제 맨시티 팬들은 이래저래 케빈 필립스가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죠. 원래 로드리를 백업을 시키려고 케빈 필립스를 영입한 건데
돈도 많이 쓰고 되게
많은데 예, 그런데 이제 뭐 몸 관리가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살이 찌고 이러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필립스를 믿지 않다 보니까 로드리가 빠질 때 결국 베실바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 위에서 혼란한테 조금 직선적으로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어요. 원래 그거를 더브라이너하고 긴도안이 맡았던 거였는데
한 명은 나하고 한 명은 부상당하고
네. 그나마 그래도 베실바가 그렇게까지 직선적인 패스를 주는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패스 플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베실바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조금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맨시티잖아요. 예. 사실 이게 아스날 팬들이 그런 농담도 하는데 토트넘 니네도 작년 우리 기분 느껴봐. 2위 맨시티라는 게 국내에서 관용어처럼 쓰일 정도로 2위에 있는 맨시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언젠가는 1위에 있는 우리 위로 치고 올라올 거니까.
예. 2월부터죠.
2월부터가 제일 무섭다.
예, 미치죠. 예. 그때부터의 승률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펩 머리 위에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때 리버풀이든 아스널이든 언젠가는 따라잡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팀이 이제 맨시티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 역대급 2위를 기록했을 때도 후반기 무패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맨시티도 그래 버려서 2점 차로 아쉽게 뭐 우승을 놓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승했을 때는 본인들도 어쨌건 후반기 때 계속 치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거의 바이언 시절만 제외하면은 전부 다 2월 이후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바르셀로나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유명했죠. 그 네. 시즌 도중 체력 훈련 같은 걸로 잠깐 경기력이 저하되는 걸 감수하더라도 막판에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즌 한 시즌에 스케줄링을 한다.
그렇죠.
유명했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포르투갈 전술적 주기화 말고 그러니까 훈련 주기화 개념인데 감독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스페인스 지도자학교에서 배운 건데 그 스포츠 트레이닝 과목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마크로 사이클이죠. 이제 한 3개월, 4개월 단위로 주기를 하는 걸로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제 라파 베니테스 같은 경우요.
베니테스 감독.
네, 베니테스고 그다음에 단주기,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클이어서 주 단위로 하는 걸로 제일 잘 알려진 게 그리고 전술적 주기화라는 네. 게 이제 단주기화여서 그걸로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로는 플루리아누알이라고 하는데 그 연 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시즌 단위죠. 연 단위 혹은 시즌 단위로 주기를 해서 그걸 컨트롤하고 하는 게 과르디올라고 보통은 대표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례적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감독들이 더 있긴 한데
예?
조금 이례적이고 근데 이제
콘테도 사실 그렇게 하죠. 원래는 근데 이게 그 아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같이 달려 사람이요.
체력 감독.
네네. 같이 달려 사람.
예.
네네네.
그분 돌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지난 시즌에 구동이 안 됐었죠.
네. 그게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감독 영향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같이 다니는 피트니스 코치에 그렇죠.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구였죠? 무리뉴 감독 같이 다니다가 저기 독립한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저도 갑자기 예.
아 후이파리아.
예.
후이파리아 같은 경우도 전술적 주기화에 능하고 그걸 완전히 아는 사람이라서 단주기화를 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과르디올라의 경우는 부에나벤투라랑 계속 같이 다니는데 부에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컨퍼런스 한 것도 이제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아예 진짜 연 단위로 이렇게 다 있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장단점 있죠. 그래서 2월 이후에 이제 좀 많이 그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생리학적으로 신체 피트니스 트레이닝 쪽으로 이제 추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회복.
네, 추가 회복. 그래서 부하를 줬을 때 그 부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경기력이 내려가지만 내려갔다 그게 회복되면서 추가적으로 회복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퍼포먼스의 향상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연 단위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관점에서도 그런 게 항상 적용이 되거든요.
그 국내에서 그 얘기를 스포츠 기자들이 제일 많이 들을 때는 보통 월드컵을 네네네. 직전에 소집했다가
네,
소집 초반에 몸을 확 떨어뜨렸다가 네. 올린다라는 식의 네. 표현들을 많이 쓰죠. 국내 축구
특히 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 뭐 독일로 한창 국내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조별 라운드 때가 경기력이 좀 안 좋고 이제 토너먼트 라운드 가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추가 회복이 토너먼트부터 일어나면서 이제 뭐 4강 결승에서 이제 정점에 이르게끔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됐는데 뭐 시티 같은 경우도 결국엔 과르디올라랑 이제 부에나벤투라가 계속 같이 다니는 한 아마 계속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겠죠.
네. 네.
아 뭐. 벤트로네였네요. 콘테 감독.
아 그 예. 손흥민 선수랑 막 예. 둘이 이제 스킨십도 하면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그런 분이죠. 손흥민을 체력적으로 빡빡하게 굴렸지만 그만큼 정이 들었던 예.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맨시티 얘기는 사실 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될 거다 전망하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보통 눈 감았다가 이제 3월쯤에 떠보면 1위로 올라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토트넘 위로 올라갈 것이 좀 유력한 가장 위협적인 팀입니다.
그렇죠.
네. 무서운 팀 하면은 이 팀인데 그래도 이번 시즌 예년과 다른 어떤 불안 요소가 있다? 이런 게 보입니까? 아니면 딱히 없습니까?
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어쨌건간에 물론 로드리가 그동안 부상이 없긴 했지만은
아 그쵸.
로드리가 갈리게 되면은 결국 시즌 막판에는 조금은 힘에 부치는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에 그래도 유례 없이 조금은 로드리를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시즌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로드리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더브라이너도 어쨌건간에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부상도 잦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상 복귀 후에 네. 퍼포먼스가 회복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그러니까 코바치치랑 마테우스 유네스랑 좋은 미드필더들이긴 한데 귄도안을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 귄도안으로 그걸 어느 정도 메웠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경기장 위에 어떤 브레인으로서 예. 템포 조절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 코바치치와 유네스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미드필더들이죠. 그러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볼음반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지 박스에 타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협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런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더 빠르게 잘해주고 있긴
그
하지만
미드필더스러운 면까지도 잘해주고
예,
있는데
정말 공격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훌리안 알바레스 역시도 어쨌건 간에 그런 뭐 그 결국은 혼란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패스에 있어서는 꾸준함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팀은 무조건 맨시티다. 시티가 지금 2위에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 시티가 한 3위 사이였어도 시티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뒤로 아스널, 리버풀, 빌라 등이 있는데 다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다 해도 되지만 제일 이 중에서 먼저 말할 팀을 하나 고른다면 누구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에스턴 빌라고요.
그럼 빌라부터 해도 됩니다.
네. 네. 빌라는 확실하게 지금 팀이 올라왔거든요.
네.
경기 내용 자체가 좋은데 사실 에스턴 빌라가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는 무사 디아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면서 팀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주긴 했지만
디아비? 레버쿠젠에서 데려온?
네. 네. 거기다 이제 무사 디아비랑 레온 베일리가 둘이 쿵짝이 잘 맞아요. 레온 베일리 둘이 한 시즌 같이 뛰긴 했었거든요.
레버쿠젠 뭐 선후배라 할까?
네. 네. 그 어떤 의미에선 무사 디아비가 그걸 물려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빌라가 조금 초반에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와킨스가 그때 조금은 그래도 그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초반에는 조금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네. 초반에는 조금 죽는 그게 있었거든요.
와킨스가 예. 걔네들과 호흡이 안 맞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에메리 감독 부임하면서 와킨스가 미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에스턴 빌라가 계속 쭉 상승세를 이어갔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쨌건 간에 그 파우 토레스가 오면서 파우 토레스가 패스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잘하고 공격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속도에서는 조금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울버햄튼전 그 비겼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에서 파우 토레스가 공격 정말 잘했고 골도 심지어 넣고 이랬었는데 수비적으로는 조금 네투와 황희 찬의 속도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와킨스와 무사 디아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팀이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토트넘이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 팀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그러면서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뭐 토트넘, 맨시티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게 바로 에스턴 빌라인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빌라가 현재 무려 23득점을 하고 있어요. 리그 최다 득점에서 뉴캐슬에 이어 2위입니다. 빌라가 살아났다. 지난 시즌 후반기 에메리가 이제 살려놓았던
네.
그 흐름에 이번 시즌 영입한 애들이 녹아들면서
네.
더욱 무서워진 그런 기미.
저는 그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더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뭐 틀레망은 도저히 녹아든 생각.
아 그래요? 걔는 아니에요?
밀려나고 있죠. 안 그래도 기존 중원 사실 빌라의 최대 강점은 중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 네. 뛸 수 있는 선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틀레망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죠. 하지만은 뭐 더글라스 루이스가 이번 시즌 또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빌라는 아마 브라이튼처럼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1군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단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몬치가 또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죽이 에메리랑도 이미 세비야에서도 그렇고 이미 죽이 맞는 게 있고
몬치가 빌라에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토트넘 새 이제 단장으로. 빌라 단장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밀어내기식으로?
약간 그런 거지. 그 에메리를 밀어주기로 한 거죠. 에메리를 밀어주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 누구지? 그 세비야 제 라이트백 누구죠? 아르헨티나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도 그래서 템퍼링 해가지고 몬치랑 세비야 관계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이제 그 스페인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진 않고 남았는데
네.
2년 계약 남았을 텐데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지난 시즌에 온 이후로 보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에 백3를 쓴 적도 있긴 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에메리도 이제 최근 한 3, 4년 특히 이제 BRL로 챔스 4강 가고 유로파 우승했었던 시즌 이어서 보게 되면은 거의 그 옛날에 우리가 알레티 때 봤던 4-2-2로 거의 이제 딱 약간 뭐야 지금 데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하는 4-4-2 혹은 뭐 4-4-2-0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아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시스템적으로 아예 구단 자체의 게임 모델로 이제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고 그리고 브라이튼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나가더라도 대체하는 선수를 영입하기가 좀 쉽다. 왜냐면 스카우팅 관점에서 선수 유형 자체를 정해놓고 그틀 안에서 뭐 이적료가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영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아스톤 빌라는 사실 이제 그런 추세로 그런 단계로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그때 아마 빌라가 뉴캐슬한테 5대 1로 졌나?
네.
예, 그때도 근데 저는 얘기했거든요. 다른 방송 나와서도 전다 똑같이 얘기했던 게 나는 저는 보고 나서 난 뉴캐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다고. 아스톤 빌라 얘기밖에 난안 보이는. 왜냐면 경기가 5대 1일 뿐이지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훨씬 잘했고 그리고 이게 5대 1이면 보통 막아 발렸네 완전 뭐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이 레벨은 그렇게 엄청 큰 차이로 인해서 5대 1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 경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기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막 이렇게 순위가 높은 게 크게 놀랍진 않고 되려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그 스페인 이제 코치들이랑 이제 연락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축구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시즌 전에도 이제 딱그 뉴캐슬전 보고 막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게아 이제 그 표현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메다 미에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포를 준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이제 에메리가 있어서 이미 지난 시즌에 한 걸로도 엄청나게 발전이 컸는데
그렇죠.
이제 몬치까지 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표현으로 이제 약간 뭐 오버해서 하는 거지만 메다 미에도
좀 의역하면 아, 저팀 무섭다.
에어야나 덜덜덜 떨린다 막 이러면서 야 얘네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시즌 초부터.
그러니까 브라이턴이랑 비슷할 거라는 말씀은 이런 성공의 모델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입도 하고 특히 뭐 지금 선수들 보면 나이 많은 선수가 없잖아요.
도리어 빌라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은 있죠.
네,
왜냐면
맞아요.
브라이턴은
돈이
결국은 그래도 주축 선수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변화의 폭이 크거든요. 그걸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구현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시즌에도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조금은 최근 들어서 흔들리는 그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좀 뎁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긴
최근
하거든요.
세 경기 1무 2패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임스 밀러가 풀빼고 나오면은 거기를 집중 공략을 상대 팀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그래도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브라이튼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변화의 폭이 크고 어린 선수들이 진짜 적은 너무 많죠. 사실 그 빌라 정도만 돼도 그래도 어려도 좀 경험 있는 선수들,
그쵸.
검증된 선수,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빌라는 대부분 직전력감 싸우죠.
그렇죠. 예, 디아비라던가 틸레망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파우토레스라던가 다 검증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짜니올로,
예.
과자일로는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려고 산 거니까 뭐 완전
근데
검증은 아니지만.
짜니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짜니올로
예.
얘기는 나중에
그렇죠.
이탈리아 얘기할 때
예.
나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수층 얘기를 하자면 빌라 역시 최근에 결정자가 있는데도 상승세를 탔다는 거. 뭐 가장 최근 경기 기준으로 하면 그날 못 나온 선수들이 부엔디아, 밍스, 램지 이 선수들 다 지난 시즌 잘 나갈 때
네.
역할을 했던 선수들인데 얘네들이 없이도 요즘에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
밍스는 거의 뭐 시즌
네.
아웃이죠. 예, 그 제이콥 램지도 좀 많이 계속 그가 이번 시즌에는 못 나오고 있는
네.
중이고 모레노의 공백도 좀 크긴 하죠. 모레노의 공백 때문에 백스리를 좀 쓰기도 했었죠.
네.
최근 들어서는.
저게 모레노가 되게 아쉬운 게이 에메리 감독 사이 할 때는 저 모레노가 사실 되게 핵심적이거든요. 그리고 모레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월드컵 때 레프트백으로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스페인 쪽에서 왜냐면 가야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발렌시아 돌아가지고 메디컬 했는데 아 이거 3일이면 회복되는 부상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발데를 뽑았는데 아 이거 또 바르셀로나 해가지고 또 바르셀로나 출신 뽑았다고 이제 막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물론 뭐 가야랑 발데 같은 경우도 뽑힐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알렉스 모레노 같은 경우도 되게 좋게 많이 베티스에서 워낙 좀 상한가를 친 선수라서 굉장히 좀더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메리 사이는 사이드 채널을 아예 내줘버리기 때문에 풀백한테 그렇게 내줬을 때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풀백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서 요새 잘하고 있는 게저 캐쉬거든요. 캐쉬가 이제 그 별명이 폴란드 까프예요.
폴란드
예,
까프.
현지에서 유럽 현지에서 별명이 특히 이제 빌라 팬들한테
네.
별명이 폴란드 까프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폴란드 까프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까프랑은 또 조금 다르긴 한데 굉장히 또 반대쪽에서 되려 잘 해주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캐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긴 했었죠. 이전 시즌까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조금 실수할 때 대형 실수를 범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빌라는 현재 5위고 토트넘과 승점 차 4점. 하지만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언제든지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그 다음으로 언급을 한다면은 리버풀이 더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스널보다?
예, 아스널은 사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는. 근데 정말 꾸역꾸역 패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는 계속 80분 이후의 골로 비기거나 승리하거나 그렇죠. 이러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첼시전은 저는 지는 게 맞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베르트 산체스가 아주 그냥 거하게 똥을 싸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라이스의 골과 함께 조금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스날은 뭐 얘기를 좀 적게 하거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리버풀 네. 쪽 얘기를 주로 하자면 리버풀은 살아났습니까?
네, 네, 뭐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뭐 물론 맥칼리스터가 아직까지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완전히 좋은 퍼포먼스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그러니까 원래 맡을 예정이 아니었던 그런 역할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또 이제 각 양질의 패스들 찔러줄 때도 있고 대신 이제 이거를 조금 보조를 해줄 필요성은 있긴 해요. 맥칼리스터를 조금 보조해주기 위해서 뭐 그가 아놀드를 좁혀서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센터백이 전진한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 플레이들을 하는데 그래도 뭐 맥칼리스터도 어쨌건간에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다가 또 이제 그 소보슬라이가 정말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 제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그러면서 사실 소보슬라이가 가장 많이 이제 리버풀 쪽에서는 칭찬을 받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예. 길게 얘기했는데 예. 소보슬라이의 어떤 킥과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었던 툴들이라고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적응해 주면서 예. 예, 뭐 약간 제2의 제라드 같은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살라가 이번 시즌 물론 뭐 지난 에버턴전에는 평소 이거가 에버튼전은 약간 조금 부진하긴 했었어요. 두 골 넣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부진했지만은 그래서 예전에 조금 살라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탁하는 형태의 골을
넣는 기꾼.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살라가 또 본인이 조금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계속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도 플레이메이커 살라로 변신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과 살라가 그거가 지금 나이가 좀 든 선수들이잖아.
그렇죠.
이제 92년생 동갑내기인데 네. 92년생이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둘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도리어 한 단계 또 버텨나가고 도리어 좀 깨고 나가고 있는 시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원숙해졌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문조사들도 하더라고요. 더 브라이너, 살라 그리고 손흥민 이 프리미어리그 아이콘 3인 중에 누가 가장 오래 갈 것 같냐.
오래 갈 것 같냐.
예, 이런 질문들도 던질 정도로 예,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포워드적으로 변신을 했다면은 살라는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적으로 변신했다. 약간은 그런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가 이제 나이 들면서 변해갔던 형태로 조금 변해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살라는 조금 메시가 그렇죠. 변해가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초반 실점 많고 역선승 많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한 막 칼럼들도 막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항상 그래도 리버풀이 거의 주도하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아노드의 위치라던가 선수들의 위치 조정을 바로 해내고 전 거기서의 소보슬라이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한테 어떤 역할을 시켜도 그러니까 경기 중에 역할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진짜 잘 소화해주고 있어요. 소보슬라이가.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정말 제가 그러니까 조금은 가장 그 리버풀에서는 눈길이 가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시즌 개막 직후 아직 개막 직후라서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데 미드필더 결국은 살려고 돈 쏟아붓는다고 하려다가 또 뭐 하이재킹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고 맥알리스터 제 숨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구간에 꾸역꾸역 승점을 드랍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메갈리스터가 이제 저 수미 자리에 적응하고 이러면서는 이제 쌓아놓은 승점을 바탕으로 더 치고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리버풀이 지금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옵션도 필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엔도가 언제쯤 적응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도 와타루. 예. 네.
사실 왜냐면 수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엔도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어쨌건 팀에 녹아들지 못하면서 조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사실 엔도의 분데스리가에서의 어떤 경기력이나 플레이 스타일 등을 봤을 때 얘는 뭐 길게 쓸 애도 아니고 더 성장할 때도 없지만 당장 괜찮은 활약은 오자마자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그렇죠. 못하고 있죠. 도리어 흐라벤베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라벤베르는 최근에는... 오히려 장기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네, 전혀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게 리버풀이 다른 팀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저게 그러니까 리버풀은 그러니까 좀 표현을 조금 더 와닿게 하자면은 약간 축구를 풋살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게 그 스페인어는 뭐냐면 데스마르케라고 이제 그 수비를 막 그러니까 자신을 마크하고 있는 수비한테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데스마르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르케가 마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스가 이제 언이에요. 그래서 언마크라고 데스마르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종류가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종류가 스페인 같은 경우 정립이 돼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데스마르케 대 로타시온이라고 해서 로테이션 언마크가 있거든요. 로테이션 언마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인 이상의 선수가 묶여서 이제 그 언마크 자신을 막하는 수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져가는 움직임인데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좁은 구기 종목인 풋살이나 이제 농구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핸드볼이나 아이스하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번 시즌 원래도 리버풀 같은 경우 그런 측면이 조금 강했는데 이번 시즌 특히 이제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거의 제 관점에서는 축구라고 보기 힘든 정도였거든요. 네, 축구라고 보기 힘든 정도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소보슬라이 얘기할 때 뭐 컴플리트하다 이제 뭐 하면서 뭐 벨링엄이나 뭐 아르투로 비달 같은 경우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화면 보고 있는데 여기도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구성이 흐라벤베르 돼 있고 그 다음에 맥칼리스터 돼 있고 소부슬라이 돼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맥칼리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덜한데 흐라벤베르나 소부슬라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컴플리트함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도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얘가 측면에 있어도 공을 가지고 할 때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중앙에 있어도 그리고 중앙도 구체적으로 1선에 있든 2선에 있든 3선에 있든 그러니까 거의 센터백이랑 같은 높이까지 와서 플레이하는데도 그 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살처럼 거의 3명, 4명이 엮여가지고 갑자기 풀백이 9번으로 가고 9번이 풀백 자리로 오고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만 그나마 고정적이고 아니면 6번이 8번으로 가고 8번이 10번 가고 막 그런 무브먼트가 네. 다 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리버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팀들이랑 결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영입 자체가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애초부터 의도하고 해서 보는데도 저도 좀 약간 뭐지? 좀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통 1.3배속 놓고 보거든요. 3-4배속 놓고 보는데 파악이 안 돼서 이제 좀 줄이고 보고 이럴 때도 있는데 예. 네. 네, 그래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고 어떻게 보면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거 리버풀이 아직까지 안정감은 좀 떨어져요. 선수들이 네, 특히 중앙이 싹 바뀌었다 보니까 경기력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클롭 감독이 정말 경기마다 그거 초반에 실점하고 나서의 조정을 너무 잘해요. 조정을 너무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놀드가 그 리버풀 뉴캐슬 전에 완전히 탈탈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마티브를 도리어 풀백처럼 올려버리고 아놀드가 도리어 쓰리백처럼 있으면서 아놀드가 쓰리백에서 바로 그냥 쿼터백처럼 롱패스를 쭉쭉 보내는데 그게 또 다 가요. 다 가고 거기다가 이제 소보슬라이는 경기 중에도 진짜 역할을 계속 바꾸거든요. 제가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가장 눈길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예, 그런 조정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중에 그런 조정을 잘하는 게 클롭 한 3년 차 정도부터 리버풀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운영이죠. 네. 뭐 클롭 감독의 축구를 잘 체화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런 교체 없이도 이제 경기 중에 포메이션이나 선수 위치를 자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리버풀의 장점이었고 그게 네. 극대화됐을 때 챔스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네. 리버풀까지 봤고요.
그럼 아스날 뭐,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면요. 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진들이 너무 갈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사카도 그렇고 제수도 초반에 또 부상이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부진하다가 왜냐면 부상해서 갑 복귀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번 세비야전에 진짜 전 제수 미친 줄 알았거든요. 정말 잘하면서 마침내 제수 살아나면 조금 아스날 살아날까 했는데 또 부상으로 나갔어요. 거기다 사카도 계속 어쨌건 부상을 달고 있는 상태로 뛰고 있고 그래서 공격진의 뎁스 자체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미드필더 라인도 아직까지도 조금 조정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결국은 하베츠를 주전에서 빼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베츠가 부진했을 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 라이스를 올리고 조르지뉴를 홀딩으로 세우면서 이 문제를 조금은 타개해 나가는 형태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조르지뉴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라이스는 정말 잘해요. 라이스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 보호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영국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데 진첸코도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고 웨데고르도 지난 시즌에 비해 조금 부진하고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주제는 아스날은 자카 공백 얘기가 심지어 레버쿠젠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쵸.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게다가 돈은 엄청 들여서 하베르츠 바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네,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베르츠가 교체로 나올 때 이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베르츠 나올 때는 굉장히 하베르츠 높이를 살리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아예 그냥 하베르츠를 타겟형처럼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던데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날이 최근에 그래도 막판 뒷심들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긴 한데 경기력적인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왼쪽 풀백은 최근에 토미야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세비야전에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잘 구동되던 시스템이 조금은 이번 시즌 혼란에 빠져 있는 느낌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적인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은 그래도 뭐 전방에서의 파괴력을 어떻게든 찍어 누른다가 되는데 아스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격 3인방의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락가락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스날 좋아하시는데 뭐 네. 하고 싶은 얘기 아니야. 많지 않다.
다음에 아스날 특집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네. 이미 길다. 아, 그래. 할 얘기가 많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을 위협하는 그 밑에 2, 3, 4, 5위에 있는 팀들 얘기해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토트넘이 누구든 다 토트넘 몇 살 자꾸 끌어내릴 수 있는 팀들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뭐 지금 토트넘도 네. 경기력 자체가 그 경기력적인 지표가 토트넘이 지금 1위 할 만한 팀이에요.
그럼요. 토트넘 모든, 자체가 잘하니까.
예, 아까 슈팅 가장 많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압박지수도 1위고 그리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1위고 그냥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최상위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 1, 2, 3위 안에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시티보다도 현재까지의 경기력적인 지표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대로 부상 없이 쭉 간다면 좋은데
부상 없이.
토트넘의 이제 우려점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주전들이 교체에 아웃되고 백업들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강력한 압박과 그래서 저는 요즘 토트넘 경기 보면은 지금 리버풀에서의 클롭 감독 말고 그 도르트문트 클럽 감독의 도르트문트 시절 그때가 굉장히 연상되거든요.
네네. 예, 참면이 있습니다.
진짜 개개프레싱하고
그리고 그냥, 이제 선수 예. 개개인의 기동력이 굉장히 요구가 예. 되고
그래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느린애는 못 살아남고
예, 약간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토트넘이 지금 다 한 군데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리그컵까지 조기 광탈하면서 리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제 백업 선수들이 그 축구에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입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판더펜과 로메로 둘 중 한 명만 부상당해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전방에 손흥민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죠.
그게 조금은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드필드도 예. 비수만 한 명 아웃까지는 대처가 됐지만 뭐 호이비에르의 스킵까지 들어와 버리면 하든 축구가 안 되고 풀백도 뭐 낙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들어오면 또 주전 풀백이 하던 플레이랑 좀 달라지고 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지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포스텍의 축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중앙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쨌건간에 후방에서는 무조건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이제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 호이비르하고 스킵도 조금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긴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마랑 파페사르보다는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당연히 지금 1위니까 토트넘이 쭉 이기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본인들 손에 달렸다. 손흥민 선수가 1위 팀 주장으로서 뛰는 거를 길게 보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러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동화와 비슷한 스토리가 쓰여질 가능성은 있죠. 그에만 집중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과 토트넘을 위협하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평소에 하던 이제 각 리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배치상으로는 스페인 얘기를 먼저 배치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네. 스페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인 얘기는 지난 주말에 열렸던 스페인 라리가 경기 중에서 그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를 상당히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네, 네. 저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겼고 결과랑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라리가뿐 아니라 다 네, 통틀어서?
통틀어서 저는 베스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죠.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네.
바르셀로나가 1-0으로 승리를 했고 네. 골은 이 선수가 또 신인이
그렇죠.
댓글로 화제가 됐는데
엄청 화제가 됐죠.
마르크 기우 요 선수가 네. 80분에 득점을 했고요.
네.
펠릭스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데뷔골을 넣어서 와 유망주가 또 나왔다
네.
했는데 얘가 야말보단 형이다.
네.
이래가지고 또 야말은 몇 살이냐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마르지 않는
기우가 06년생이죠. 06이고 야말이 몇
야말이 한 살 더 어립니다. 네. 07인 게 있네요. 네.
그 뭐 생일 차이 뭐 1년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아마. 1년 차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기우는 또 그게 보니까 현지에서 그 레반도프스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우한테?
네. 기우가 키도 좀 큰 편이고 이래가지고 뭐 레반도프스키라고 막 얘기를 하던데 뭐 근데 어쨌든간 이제 들어가자마자 넣긴 했습니다. 골은.
네. 네.
골은 들어가자마자 넣어서 뭐 화제는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우 얘기보다는 저는 경기 좀 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예. 네.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경기를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양 팀 포함해서 그냥 경기에 대한 평을 하자면은 그냥 단적인 예로 드리자면은 지공의 바르셀로나와 이제 역습의 아틀레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봐오던 네. 양상이군요.
근데 이게 진짜 지공의 끝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그 역습도 그냥 내려앉아서 역습하는 게 아니고 전방에서 압박하고 백라인 높여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최대한 공을 탈취 높은 지점에서 탈취해서 역습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진짜 거의 끝판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0-0이나 1-1이었어도 괜찮았다고 혹은 그게 조금 더 공평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공의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인업이 딱 보시면은 이거 좀 부실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레반도프스키가 일단 부상으로 빠졌고
네.
그 외에도 뭐 이미 아시잖아요.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는 선수들 뭐 프랭키 대용도 그렇고 뭐 베드리도 그렇고 지금
사실 뭐 그래서 지금이 바르셀로나가 위기라는 말이 많았죠.
네, 네. 뭐 하피냐도 부상으로 최근에 근육 부상 저도 그 경기도 제가 중계했었는데 빠져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바르셀로나 뭐 이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지? 공격진이 중원까지는 다 알던 친구들이고 다 주전인데 중앙 펠릭스가 왼쪽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것 같고
네.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도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유명한 선수인데 왼쪽에 이 페르민 로페스
네.
이번 시즌부터 뛴 선수 아닙니까?
페르민이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교체로 나왔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거의 4-3-3의 이 메짤라 8번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지 이제 측면에 나온 적은 별로 없죠. 측면으로는 되려 나왔던 게 이제 가비가 보통 네. 많이 나왔었고요.
아, 그 가비를 저 자리에 올렸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 원래 8번이 페르미노 네, 올린 거군요.
네, 사실 개념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스마르케 언마크로 보게 되면은 주앙 펠릭스랑 좀 더 무여서 묶여서 페르민이 되려 9번 자리 상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주앙 펠릭스가 본인이 보통 플레이하는 포켓 그러니까 상대 2선이랑 3선 사이에 이 풀백이랑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에서 네모 그리면 그 네모 안에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죠 사실.
네네.
그래서 플레이를 했는 어쨌든 라인업만 봤을 때는 이제 좀 부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지금.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스페인 있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몬주익을 그러니까 지금 몬주익 쓰잖아요. 깜노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 전에 한번 갔던 거예요. 투어를 하러. 근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야 깜노가 가야 되는데 몬주익을 왜 쪼만해가지고 이거 뭐 경기 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경기 볼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매치업을 딱 봤더니 아틀레틱인 거예요. 그래서 야 무조건 봐야지 이거 너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경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근데 좀 아 뭐 잘 모르겠다 식으로 하더니 이제 보러 갔더라고요. 보러 가놓고선 근데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경기는 재밌는데 라인업은 진짜 구리다 막 이렇게 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인업이랑 이제 경기랑은 되려 별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려 이 라인업이 그러니까 이 경기 한정이긴 한데 상대가 아틀레틱이니까 아틀레틱을 공략하기 위해 최적화된 거긴 한데 그랬다 보니까 지공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레프트백이 발대고 최전방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이 페르민 로페스 혹은 가비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냐면은 아예 그냥 왼쪽 사이드 채널은 통째로 그냥 발대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발대가 올라와서 높이가 상대 풀백이랑 같이 있어요. 특히 백풀일 때 상대 풀백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발대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페르민 로페스나 주앙 펠릭스가 상대 풀백이랑 상대 센터백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한 명으로 두 명을 묶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휘하스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으로 두 명을 묶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9번 자리에 이제 페르민이나 펠릭스가 가 있고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보통은 페란이 벌려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좁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벌려 있을 경우에는 가비가 올라와서 가비가 상대의 백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페란이 벌려 있는 거고요. 반면에 페란이 좁혀 들어오면은 이제 깐셀루가 마찬가지로 발드랑 똑같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틀레틱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4-2-3-1 혹은 4-4-2에 가깝게 수비 진영을 구축해 놓고 이제 수비를 펼쳤거든요. 뭐 사실상 거의 경기 중으로 보면은 미들 블록이 미디엄 블록이 많았으니까 4-4-2라고 봐야죠. 4-4-2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공에 제가 끝판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발렌시아 아카데미 일했을 때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엑셀 파일이 있어요.
네.
엑셀 파일 있고 그게 스페인어로 된 건데 그러니까 구단 그 당시에 게임 모델이 문서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근데 구체적이면서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코치의 관점에서 그게 무슨 어떠한 개념인지 방금 제가 뭐 데스마르케 이런 것들 네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네. 나눠놓긴 했지만
네.
그 하나하나하나가 네.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네. 네. 근데 이제 공격, 수비, 공격전환, 수비전환, 세트피스까지 해서 그게 다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카데미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별로 그 주제를, 그 내용을 뭐 쿼터마다 몇 번 훈련해야 되는지 빈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공격 국면에 대한 섹션이 있어요. 엑셀 파일이라서 이제 시트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공격 국면 가면 시트인데 거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위 원칙이죠. 원칙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지션 플레이라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플레이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차에서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가로 개념이 있고 그리고 세로 개념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가로 개념은 그러니까 가로 개념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환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한번 플레이를 하고 왼쪽에서 한번 플레이를 하고 온 거예요.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교대를 하는 거죠. 교차로.
교차.
네, 네. 교차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차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뭐 오른쪽에서 해서 왼쪽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플레이를 해서 오른쪽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은 경기 내내 그런 게 너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관점이니까 세로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공을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발로 플레이 했다가 공간으로 플레이 했다가 이거를 교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발로 플레이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패스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인사이드 패스로 짧은 패스로 주는 경우.
네.
근데 경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짧은 패스를 하다 보면 상대가 백라인이 보통 어떻게 돼요? 끌려 나오죠.
그렇죠.
끌려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서 교차로 공간으로 그때 교차해서 이제 끌려 나왔으니까 공간으로 가고. 근데 보통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대 백라인이 높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아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는 롱패스 안 해. 그 롱패스는 약간 나쁜 거야. 롱패스는 뭐야? 롱패스는 좋지 않은 플레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틱은 백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롱패스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차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백라인 뒷공간으로 가는 뭐 페란 토레스부터 해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 뒷공간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그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상위 원칙이 있고 뭐 하위 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거의 경기 내내 유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압도적으로 탑 클래스 경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기가 좀 두서 없었는데 정리하면
네네네.
그 무슨 그 정리되어 있는 교보험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네네네.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플레이 같은 게
네네.
그 엑셀 파일 같은 데 있는 플레이를 바르셀로나가
네.
높은 수준으로
네네.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필요한 걸 정확히 네네. 짚어가면서 다 한 그런 류의 경기다.
네네.
이 얘기죠.
네네.
근데 뭐 어쨌건 아까 얘기하셨던 그 페르민 로페스가 사실상 뭐 안으로 접고 들어오고 그런 식의 플레이들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도리어 페르민 로페스가 중앙에 있고요. 펠릭스가 도리어 측면으로 빠져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그러니까 둘이 스위칭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거기다가 뭐 발대가 거의 윙처럼 올라가 있고 반면 이제 오른쪽은 조금 비대칭처럼 조금 더 내려가 있고 칸셀로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는 공격 가담을 조금 덜했다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지공을 아주 잘했다면 아틀레틱도 잘했으니까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아틀레틱은 뭐 평소 하던 대로 잘 지키다가 앞으로 때려놓고서는 경합시켰나요?
거의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틀레틱이 제가 뭐 아무래도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게 많이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가 내려앉아진 게 이제 압박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아틀레틱 같은 경우가 엄청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공을 아틀레틱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돋보였던 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산셋
네.
산셋 같은 경우 이제 지공에서 할 때 특히 이제 이 바르셀로나 3선이랑 2선 사이에서 이제 공간이 이번 경기 같은 경우 또 유독 좀 좁은 상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겠죠.
예. 네, 근데 후방에서부터 아틀레틱이 공을 전개할 때도 이제 오이안 산셋 같은 경우가 공을 가지고 빠져 나올 때 이 기술적인 능력이 확실히 정상급이란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 선수가 왜 최근에 대표팀에 소집됐는지가 확실히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뭐 무니아인을 결국에는 밀어내고 지금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대표팀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수 퀄리티를 조금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틱의 경우에는 뭐 이건 바르셀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좌우 풀백이 공을 가졌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이냐키 형 윌리엄스죠. 이냐키 윌리엄스 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 입장에서 흥미롭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알던 거를 엄청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특히 아마추어 축구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오른쪽 풀백이 공을 가지면은 오른쪽 윙이 오른쪽 풀백한테 공을 받으러 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올 때 보통 어떻게 서 있냐면 같이 사이드 라인에 둘 다 벌려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 벌려 있어서 오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등을 지고 받아요.
네, 그렇죠.
등을 지고 받고 거기서 공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내주고 그러는 경우가 실제 경기에서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때 애초에 어떻게 서야 되냐면은 대각선으로 서야 돼요.
그렇죠. 다른 채널에 서 있어야 네, 되는 거죠.
풀백이 벌려 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윙은 풀백이랑 상대 센터백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발로 받으러 오는 옵션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시점은 아니고 이미 풀백이 바깥 채널에서 받게 되면 윙은 대각선으로 풀백과 센터백 등 뒤로 뛰어야 되거든요.
뛰면서.
네, 그냥 뛰어서 공간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간 그거 자체가 이냐키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키는 풀백이랑 1대1하는 데는 강점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열심히 뛰고 많이 네. 뛰고 뭐 몸이 좋고 이런 네. 선수죠.
네, 그래서 데마르코스가 공 가졌을 때 계속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에 있다가 대각선 뒤로 뛰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진영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내려앉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도 꽤 많이 왔었거든요. 반면에 뭐 물론 왼쪽에 있는 니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제 물론 1대1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시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센터백들의 집중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아틀레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틀레틱이 좀 더 당연히 바르셀로나 원정이니까
네네.
적은 포지션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지공할 때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빠르게
네네.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는 무기들의 부분 전술 뭐 경기 운영을 네. 또 잘 해냈다.
이게 뭐 시각적인 게 있으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건 좀 힘들고 뭐 수적 우위가 어디서 나왔고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말씀은 못 드리니까 뭐 일단 큰 틀에서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우리 저 회의할 때 이날 경기 뛴 선수 중에서 따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 뭐 양팀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아니고 예. 이니고 마르티네스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예. 그래서 좀 네. 재밌었는데
네.
센터백이 뭐 어떻게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결승골로 들어간 이 뭐야 제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친구 이름도 좋고 기우. 아 기우 골 들어간 네, 골 들어간 장면이 네. 시작된 것 자체가 이니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저희가 제롬 보아텐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과르디올라가 괴물 만들어낸 게 그 인사이드 패스 그 괴물 만들었던 패킹 수치로 하면은 라인 세 개를 뚫어버리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코치로 팀에 어느 팀에 새로 가면은
네.
항상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 다른 것도 다 보긴 하지만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이제 두 개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측면에서 1대1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1대1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백3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백3를 물론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거기서 시스템을 뭘 써야 되는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백 같은 경우를 보는데 센터백이 뭐 키 크고 뭐 몸이 크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해서 인사이드 패스를 통해서 상대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선수가 있나를 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3명이에요. 그럼 백3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수가 3명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 이제 백4를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스템을 큰 틀에서 정하는데,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 이날 뭐 수비적으로도 역습 대처에서 좋았지만, 공 가지고 거의 센터백에, 그러니까 각 코치 입장에서 거의 이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향적인.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니고 같은 경우 이제 왼쪽 왼발잡이거든요.
네.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축구 이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 오른발 왼발잡이 센터백이 적어가지고 오른발잡이가 왼쪽 센터백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많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근데 항상 거기에서 뭔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거기서 좀 약점 이런 것만을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오른발이 서서 아 약간 이런 게 조금 안 좋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되려 거기서 또 어드밴테이지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발잡이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안쪽 패스라인을 보긴 더 쉬워요.
그렇죠.
인사이드 패스 보긴 쉽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측면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패스도 더 하기가 쉽죠.
그렇죠.
오른발잡이니까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클래스를 입증한 선수가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게 이제 세르히오 라모스고 네. 라모스 같은 경우 오른발잡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 전환될 때 그 옛날 지단 감독했을 때 보면은 잘 들으시면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예 안 들리는데 잘 들으시면은 지단이 이거를 하거든요
휘파람을 불어요?
이거 불면은 바란이랑 라모스가 그거 하면 무조건 대각선 전환 패스 날리거든요.
아, 휘파람이 네. 전환 패스 하라는 뜻이에요?
네. 하면은 까르발이나 마르셀로가 갑자기 뛰어요. 이게 하면은 그게 제가 저는 16년도에 처음 인지했거든요. 아. 네. 그걸 이걸 해요. 하면은 이렇게 마르셀 그 당시 마르셀로 아니면 까르발이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 그게 이제 라모스 같은 경우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 전환 패스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오른발잡이가 왼쪽에서 하는 패스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쉬워요. 반대로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에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왼쪽 측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패스가 그게 길이나 이 몸 방향 때문에 정확도나 뭔가 이 공의 구질이나 이런 걸 맞추기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동네 축구에서 해봐도 그게 네. 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패스를 뭐 탑 클래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명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사원 후원 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항상 예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시는 네. 분이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예. 자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전성기 때 바르셀로나로 보더라도 피케가 되게 막 엄청 레전드로 나오잖아요. 근데 피케의 경우에도 그 전성기 때도 그 패스를 잘 못했어요.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그래서 피케도 보통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되려 그 패스를 잘했던 게 누구냐면 마스체라노. 마스체로나가 우측 네. 센터백 나왔을 때 그 대각선 패스가 굉장히 좋아서 네. 이제 공 가졌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니고가 이날 경기에서 뭐 부상으로 이번 시즌 뭐 계속 뭐 나왔다 못 나왔다 막 나왔다 못 나왔다 하고 폼이 그 전까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 방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패스도 그렇고 그 제가 얘기했던 드리블을 한 이후에 골 장면 한번 꼭 네.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이 아틀레틱 라인이 이렇게 세 명이 다 다른 높이에 있거든요. 대각선으로.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높이에 있는데 한 번에 세 명 관통해서 쭉 들어가고 그거 펠릭스가 받아서 턴 한 번 한 다음에 그러면서 한 번 또 패스 들어가서 이제 골까지 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공 가졌을 때 약간 코치 입장에서 진짜 아, 이런 센터백이 내 팀에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진짜 그냥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명이 훈메스도 있고요.
그렇죠.
훈메스가 계속 왼쪽 센터백을 더 편애하거든요.
그렇죠.
오른쪽보다도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그냥 쭉 뻗어나가는 패스들을 하기가
오른쪽으로는
쉬워서.
대각선으로 찔러주고 예. 왼쪽으로는 몰고 올라가서 쇼스로 주고
이렇게 아웃프론트로 네. 주잖아요.
사실
훈메스는.
그러니까 그 정발로 이제 센터백들을 배치하는 거는 소유권을 않으면서 그냥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기 위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김민재인
그렇죠.
거죠. 김민재가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른쪽 센터백을 더 선호했었고 오른쪽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네르바체에서도 이제 오른쪽에서
페네르바체에서도
페네르바체에서도 예, 오른쪽에서 뛰고 이랬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 가서 왼쪽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대각선 패스들이 확 늘어났죠.
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본인도 예전에는 계속 그래도 오른쪽이 더 편하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대표팀 와가지고 이제 오른쪽 왼쪽 다 그냥 뭐 그렇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건 장단점이 있는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발에 세우는 게 더 낫긴 한데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상대가 일단 좁히고 올 때 벌리기가 쉽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뭐 일단 지키는 것도 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이니고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니고가 이 경기에서 이게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득점 찬스의 그 전진 패스와 전진 그 캐리거든요. 예, 독보적으로 혼자서
X축이 뭐고 Y축이 뭐예요?
네. 가로축이 이제 패스고 전진 패스고요. 네. 세로축이 이제 그 전진 캐리거든요.
저희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XY축이 있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진 패스와 그 전진 캐리가 X축, Y축으로 있는 그래프인데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둘 다 아주 독보적으로 끝에가 있습니다.
네, 완전 네. 그냥 완전히 크게 독보적으로. 차이를 보일 네. 정도로 예,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니고가 이 경기에서 그리고 득점 찬스 패스 역시도 센터백임에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발로 하는 플레이로 백라인을 끌어당기고 중앙으로 밀집시켜 놓으면은 이니고가 한 번에 방향 전환 패스 날리는 거 대각선으로. 그러면 거기서 1대1이 나고 아니면 이니고가 뒷공간으로 집어넣고 뒷공간으로 집어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찬스를 만드는 패스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또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위라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위가 이제 우스카 데마르코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칸셀루. 네, 그리고 3위가 이니고.
1위, 약간 2위는 보면은, 풀백, 3위는 센터백이네요. 예,
약간 좀 그 공격 쪽에서는 도리어 득점 찬스 패스를 좀 못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제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경기 잘 안 보고 그냥 선수들 몇 명 보고 짐작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리올 로메우가 피보트의 자리로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가 뭐 여러 열심히 해주고 바르셀로나 출신이지만 그렇게 아주 타고난 피보트 아니다 보니까 센터백 쪽에서 바로 나가는 패스가 더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없나요?
근데 애초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6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그러니까 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은 항상 발로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4번, 5번이 공을 가지면 6번은 항상 발로 짧은 패스 옵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으로 밀집시키고 백라인 끌어당기고 그러면 이제 프리로 나가는 패스는 계속 4번, 5번에서 나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 경기도 사실은 이제 로메오가 한 번 또 턴오버 결정적인 거 한 번 해서 먹힐 뻔에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메오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스케츠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로메오의 경우는 뭐냐면은 등을 졌을 때는 괜찮아요. 등을 졌을 때는 왜냐면은 1-2, 1-2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번 경기도 그렇고 로메우 같은 경우는 되려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 뭐냐면은 앞을 보고 공을 가졌을 때요.
오히려.
예, 되려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가졌을 경우에 판단이나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거나 전술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턴오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저도 바르셀로나 경기 좀 많이 중계했지만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보고 있는데 공을 가지고 있다 턴오버 줘가지고 역습을 당하게 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실수죠.
네, 그게 시각적으로 각인이 되잖아요. 네, 각인이 되잖아요. 그게.
거기다 로메오는 터닝 동작도 굼투죠.
그렇죠. 느리잖아요. 약간
그게 부스케츠와의 차이죠. 부스케츠는 정말 그 터닝 동작은 저는 역대 최강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죠.
그 뭐랄까 그 미스터 초밥왕 보면 초밥 빨리 많이 만들기 대회 할 때 원래 세 번에 지는 삼수법이 있는데. 네. 쇼타가 일수법을 개발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번 스팡 이렇게 해서 지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부스케츠가 그런 약간 동작이 뭐 3단계로 남들은 할 것 같은 동작인데 받으면서 바로 앞을 이미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슥 한 동작 원큐.
예, 그거 저는 그런 선수는 사실 부스케츠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그 그쵸. 돌리는 동작만큼은 누구보다 빠르죠.
부스케츠가 빨랐으면은 큰일 났어요. 그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벗겨내는데 이런 선수가 빠르기까지 해봐요.
그렇지. 벗겨내면서 이미 두 명 제꼈는데 거기서부터 치고 나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은 느렸기 때문에 그걸 미친 듯이 연마한 걸 수도 있어. 수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쵸. 예.
이건 내가 장인이다.
그게 과르디올라가 맨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있을 때 니네 나 보라고 내가 크고 빨라가지고 선수 생활 그렇게 오래 십몇 년 해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생각의 속도가 빨랐던 거라고 판단의 속도가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딱 부스케츠 경우인 거죠. 그리고 부스케츠는 이제 로메오 같은 게 앞을 봤을 때가 좀 약점이라고 말씀했는데 부스케츠는 앞을 봤을 때도 인사이드 패스로 그냥 상대 라인 그냥 관통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좀 갭이 크죠.
그 미디오 마르티네스의 어떤 경기력 측면에서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소시에다드 거치고 아틀레틱 거쳐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어떤 아틀레틱 팬들이 죽이려고 든다거나 뭐 이런 스토리적인 거는 뭐 없었어요.
저게 되려 저는 그 이니고가 소시에다드 레알 소시에다드 뛸 때는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왜냐면 왼발잡이 센터백 자체가 드물고 그리고 제가 데뷔 시즌부터 봐가지고 좀 이제 재밌게 축구를 봤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공을 가져오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센터백이어서 그냥 제가 코치가 아니었을 때 좋아했고 코치가 되고 나서는 더 좋아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 거의 끊이질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소시에다 때 한 네 번째 시즌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틀레틱에서 바르셀로나 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욕을 먹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레알 소시에다에서 아틀레틱 그렇죠. 갔을 때 거의 진짜
그때가
거의 박살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라이벌한테로 갔으니까.
네, 진짜 욕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우승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나 왔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거짓말처럼 그러고 가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때 팬데믹 터졌을 때 레알 소시에다시 아틀레틱 해가지고 구강컵 우승했잖아요. 네. 그 밀려가지고 두 개 연속했던 대회. 그리고 아틀레틱은 결승에서 연속 두 번 졌거든요. 네네. 레알 소시에다한테 지고 바르셀로나한테 지고 그러면서 이제 레알 소시에다 팬들이 거의 그걸로 조롱을 네. 그 밈 인터뷰할 때 그거 해가지고 한 달을 넘게 조롱을 거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적 이런 것 때문에 뭐 팬들도 뭐 기분이 상했고 뭐 했는데 본인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많이 고통받은 건 나다. 그 당신들이 말한 그 내 커리어를 거치면서 1년의 과정을 내가 지나오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 제일 많이 고통받은 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뭐 대표팀에도 작년에도 몇 번 뽑히고 했었지만 정상적이면 저는 대표팀에서 무조건 나오고 되려 이제 라포르트 같은 경우가 귀하에서 뭐 대표팀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라포르트보다는 무조건 정상적이면 한수 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도 어쨌든간 이런 오늘 보여줬던 경기력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저는 처음 제가 보고 이 정도의 경기력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알게 된 이후에. 그래가지고 되게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적지도 않거든요. 이제 나이도 꽤 많고 그래가지고 뭐 원래도 저니까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바르셀로나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왼발잡이 센터백이고 바르셀로나도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이 계속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가고 했는데 좀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이거 또 부상당하고 하길래 또 뭐 나오겠나 했는데 와 이번엔 근데 진짜 거의 뭐 친정팀한테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줘가지고 제가 원래 선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지나간 경기 잘 안 찾아보는 편인데 이건 찾아봐야겠네요.
유니폼을 하나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의 얘기까지 스페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축구 얘기 중심으로 할 거고요.
뭐부터 할 거예요?
뭐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탈리아부터요.
뭐 선심 써요?
아니요. 선심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짧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이탈리아, 독일 수순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생방송 기준으로는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